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부활은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반복해서 경험하는 현실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렇기에 나의 인생도 부활하며 나의 인생에 의미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나의 인생은 꿈틀꿈틀 살아 역사하는 경이로운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이런 부활의 현실을 거의 경험하지를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부활이 내게 교리로 다가올 뿐 현실로 경험되지 못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아주 왜곡해서 접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특별히 한국 장로교가 유독 이 부분이 심한데요. 죄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게 생각나나요? 너 죄 지었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지었지만 벌을 피할 수 있을까? 그 죄의 책임을 면하고 죄에 대한 벌을 피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올 피해를 먼저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고 이 두려움 때문에 연이어서 파생적인 작업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가졌던 사회적 지위는 어떻게 될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문제를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는 주된 내적인 동기도 사실은 이거지요. 죄 지은 내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나님 가슴에 못 박은 것 같아서 속상해서 죄 용서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혹시 내 인생이 잘못되고 죽어서 심판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 문제 때문에 죄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를 구하는 이유는 명료한 거지요. 그 죄에 대해서 벌하시지 말고 나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는 그 죄를 다시 반복합니다.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으세요? 물론 죄 용서 받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나를 올고매어서 내 안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너는 이제 끝났어. 네 인생은 이제 끝이야. 하나님이 너를 벌하실 거야. 이런 소리가 내 안에 들려서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죄책과 이 두려움에 나를 가둬놓는 것. 이것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 용서는 항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에 있어서 이 죄 용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유명한 참회시이죠. 기독교 신앙에서는 거의 참회의 고전적인 노래 혹은 기도에 해당되는 시입니다. 1절 위에 서두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고백한 참회시라고 나옵니다. 배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수많은 전투를 치르고 승승장구했지요. 그리고 어느 날 때부턴가 다윗은 장수들과 함께 전장에 나가는 대신에 장수들을 내보내고 왕궁에서 한가롭게 거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주 아리따운 여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그는 한눈에 이 여인에게 반했죠. 사람을 보내서 누군가 알아보니까 전장에 나간 자기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 겁니다.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욕망이 올라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남의 아내를 탐하는 것은 그것은 7계명 어기는 것이고 내 이웃의 소유나 아내를 탐하는 것은 9계명을 어기는 것이지. 하지만 다윗은 자기 안에 일어난 욕망을 멈출 줄을 모릅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이 여자를 자기의 침실에 오도록 명령을 하고 밧세바와 동침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만 밧세바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은 더 이상 우리가 아는 다윗이 아닙니다.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무엇인가에 얽어매여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죄를 가리려고 부하 장수 우리아를 전쟁에서 급히 소환해 내어서 밧세바의 품으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충직한 이 우리아는 자기 부하들이 전쟁 한복판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한가롭게 아내의 품에 안길 수 없다고 거절하고 집 앞에 천막을 치고 기거를 합니다. 다윗이 이를 알고 술을 잔뜩 먹여서 취중에라도 아내를 취하게 했는데 이것마저도 결국 실패하지요.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다윗이 전쟁에로 돌아가는 우리아에게 요압 장군에게 주라고 서신을 찔러 넣어줬어요. 서신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아를 적군 깊숙이 부하를 이끌고 들어가게 하라.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아를 혼자 남겨두고 모두 후퇴하도록 하여라. 결국 우리아는 이렇게 해서 다윗이 친 이 음모에 희생되어 전쟁에서 숨을 거둡니다. 너무나 간교하게 자기 충직한 부하를 전쟁사로 위장해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죄를 가린 줄 알았어요. 성도님들은 지금 이런 일을 계속해서 꾸며나가는 다윗의 내면 세계가 보이시는지요? 그는 지금 뭔가 자기 안에 움터올라서 거대한 세력이 되어버린 그 무엇에 점점 더 커다란 힘으로 자기를 장악하는 힘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유혹인 줄 알았는데 거대한 욕망으로 자라고 이 욕망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들고 전쟁에 나가 있는 부하를 격려해 줘야 되는 왕이 그 부하를 인간적으로 배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도 충직한 부하를 교묘하게 위장사여서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고는 너무도 천연덕스럽게 자기 아기를 가진 밧세바를 후처로 데려와서 한동안 꿈같이 달콤한 세월을 보냅니다. 나단이 나타나서 그의 죄악을 드러낼 때까지 다윗은 조금도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알아차리거나 후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흔적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뭡니까? 그렇게 놀라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었던 이 다윗이 일순간에 쾌락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 배반하고 아래는 자기에게 충성을 다했던 장수를 속이고 결국 전쟁사를 위장해서 제거해버리는 간악한 짓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죄악 중에 이 다윗만큼 간악한 죄악을 저지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울을 두 번씩이나 살려보냈어요.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춰볼 때 자기가 이 사람 때문에 아무리 고달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양심에 옳은 일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늘 반짝반짝 빛을 발휘했던 사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 일련의 흐름에서는 전혀 그 양심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거죠. 디모데전서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양심이 무엇인가 때문에 완전히 마비되어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판단 능력을 잃고 죄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양심이 욕망에 의해서 마비되고 다음에는 죄의 책임에 대해서 두려워서 마비되고 마지막에는 그 자신이 이 악의 화신이 되어서 양심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다윗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고 여태까지 다윗처럼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수도 없이 자신의 양심을 속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양심에 눈 감기도 하고 심지어는 양심이 마비된 가운데 태연히 죄를 짓고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벌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또 죄를 짓는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의 실상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은 이 다윗의 내면에 있는 것이 내 속에도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가 있는 건 뭐냐? 그는 들켰고 우리는 들키지 않았다. 그는 행동했고 우리는 아직 행동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임에도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들여다보고 난 뒤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몹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부와 전쟁하는 중에 그 집 침실에 있는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죄를 가리려고 충직한 부하를 교묘하게 살해를 저지른다. 그리고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는다. 이게 네가 정녕 죽으리라. 이게 죽음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랬던 다윗이 나단이 와서 자기의 죄를 그대로 직구했을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정신이 화들짝 깨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자체가 놀라운 신비예요. 회개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시편 51편을 노래하며 고백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심이 돌아와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참회의 내용을 읽어보면 너무너무나 처절해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직면합니다. 3절에 보시면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는 더 이상 죄를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내 앞에 있다. 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앞에 있다. 내가 지은 이 죄는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길에서는 마주치지 않을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기 앞에 두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피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이 자유해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죄에 내가 묶여있을 때는 이 죄를 가리려고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자꾸 더 큰 죄를 짓는 이유는 죄에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대가를 치르는데 굉장히 자유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죄의 노예가 되고 났을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는 자기 영혼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이 다윗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밧세바를 취하는 쾌락으로 잠시 잊을 수는 있었지만 쾌락이 끝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고통이 처절하게 찾아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지만 자기를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를 씻어 내려갑니다. 다윗이 이 회개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 뒤에 자세히 드러납니다. 시편 51편 전체를 보면 다윗은 자기 죄악에 대해서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죄 때문에 벌을 받을까 두려워 회개하지 않아요. 그의 관심은 오직 단 두 가지예요. 첫째로,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놓쳐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벌 내리셔 그 벌 때문에 힘들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토라지고 화가 나셔서 나를 떠나실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이 나를 죄 때문에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과 가졌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영원히 다시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둘째로는 죄로 인해 오염된 영혼이 진정으로 정화되는 것. 이게 다윗의 관심이에요.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한 마음, 영어로 보니까 pure heart더라고요. 순수한 심령. 자기가 사울왕을 돌려보내줄 때 자기의 심령은 순수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이 지경이 되었다. 그 순수한 심령 회복시켜달라고. 쾌락과 욕망에 눈이 멀어서 내가 양심을 버렸고 내 양심이 오염되었으니 내 양심을 회복시켜주시고 영혼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회개가 아닙니다. 51편을 다윗의 참회시 회개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회개시가 아니에요. 이 전체를 천천히 묵상해보면 지금 다윗이 이 기도를 하면서 다시 태어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죄에 의해서 완전히 죽었던 자신을 돌이키고 다시 알을 깨고 이 다윗이 새롭게 태어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부활 작업을 하는 거지. 우리는 죄짓고 돌이킬 때 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돌이키는데 그리고 별일 안 생기면 다시 천연스럽게 죄를 짓는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해요. 죄에 의해서 죽었던 자기의 영혼을 살리고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출발하는데 이 사람의 관심이 가 있습니다. 거듭나는 작업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는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원위치로 돌아가게 해 주셨냐? 아니요.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먼저 밧세바가 처음 낳은 아들의 목숨을 거둬가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고는 그 즉시로 음식을 가져오라고 해서 먹고 의관을 정제하고 국사에 다시 전념합니다. 신하들이 묻지요.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입니까? 다윗이 대답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울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까 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데려가셨으니 내가 그를 돌아오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처분을 깨끗이 받는 겁니다. 가장 지금 사랑하는 것을 뺏겼는데 그것을 행하신 분이 자기가 진정으로 더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다윗이 피난 가는 뒤통수에 대고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맞지요? 지금은 용서받았지만 깨끗해졌지만 다윗은 피를 흘린 자였고 사악한 자였지요. 마귀가 지금 시므이를 통해 다윗을 조롱하는 겁니다. 부하 장수들이 화가 나서 시므이를 칼로 베려고 하니까 다윗이 제지시키면서 말해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고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참담한 상황이 자기의 죄악 때문인 걸로 알고 깨끗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들 죽은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긴 것이라면 지금 이 사건은 다윗이 살아왔던 인생 전체가 인간적으로는 무너져 내린 순간이에요. 사울왕에 쫓기면서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기를 지켰고 결국은 그때까지의 고생이 헛되지 않아서 왕의 자리에 올라서 성군이라는 얘기 듣게 되었는데 그 한 차례 치명적인 죄악으로 인생 전체가 완전히 허무하게 돌아가 버리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죠. 저도 못 받을 것 같아. 그런데 다윗은 받아들여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이 새롭게 거듭나 받아들여졌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까? 다윗의 관심은 거기에 가 있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새 출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 다윗은 정치가가 아니고 완전히 영성가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엄청난 내적 자유함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죄악에 휘말려서 양심이 죽었던 사람. 살아있으나 사실은 어둠의 자식처럼 살았던 사람이 참회를 통해서 내면이 완전히 부활했어요. 인생 전체가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겨도 더 사랑하는 그분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됐다. 인생이 철저히 짓밟혀도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이 거둬가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나는 되었다. 이 내적인 자유함에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심판을 수용합니다. 자유함이죠. 인생이 부활한 것입니다. 참회하여서 양심이 회복되니 내적인 자유함이 찾아오고 그 자유함이 찾아오니 인생이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덤으로 이 사람의 인생에 위기를 넘겨주시고 오늘 우리가 아는 위대한 성군으로 자리매김한 겁니다. 보면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남겼던 정치적 치적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인생에 찾아왔던 뼈아픈 죄악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처분을 맡기고 주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이게 오늘 다윗을 다윗으로 만든 것입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 잘못하면 숨기고 가리고 외면하고 벌받지 않는 데 연연해하는 우리의 신앙과는 너무나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지. 러시아의 데모노 톨스토이가 인생 후반부에 쓴 부활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 전쟁과 평화와 함께 러시아의 이 톨스토이 소설의 금자탑으로 일컬어집니다. 소설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네율류도프라는 이름을 가진 공작이 어느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을 하게 돼. 그리고 거기서 그는 살인 혐의를 받고 피고인이 된 카츄사라는 여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여자 내가 알고 있는 여자예요. 젊은 시절에 이 네율류도프가 고문의 집에 잠시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이 카츄샤가 고모의 양녀로 살고 있었습니다. 양녀라고는 하지만 오갈 데 없는 여자를 고모가 거둬줬기 때문에 사실은 집안에 하녀 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고문의 집을 떠나기 전날 밤에 네율류도프가 충동에 휘말려서 결국은 이 여자를 겁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후에 그녀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고 고모는 영문도 모르고 화가 나서 그녀를 내쫓아버립니다. 여러 번 자살하려고 했지만 아이 때문에 목숨을 버리질 못하고 결국 아이마저 죽게 된 이 카츄샤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창가로 흘러들어갑니다. 거기서 목숨을 연명하다가 끝내는 범죄자로 누명을 쓰고 이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네율류도프가 카츄샤의 타락이 자기의 무책임하고 비열한 행동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그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녀가 무죄라는 것은 너무나 명명백백했지만 사람들이 그녀와 자신의 관계를 알게 될까봐 적극 변호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시간이 가며 서서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의 방탕하고 부도덕했던 삶을 하나씩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보이지 않았던 가난한 농민들의 삶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들의 땀과 눈물 위에 자신 같은 이 귀족들이 호화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네율류도프는 귀족으로서의 신분도 체면도 뒤로하고 시베리아로 유영을 가는 이 창녀 카츄샤를 따라서 괴로운 시베리아 유영을 자처하여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청혼을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애정이 아니라 냉소와 분노에 가득 찬 시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성스럽게 이 카츄샤를 돌보게 되고 가추사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가추샤는 사창가로 들어간 이래로 처음 웃음을 되찾고 기쁨을 표현하는 여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가추샤는 시몬수라는 한 사회운동가에게 마음이 가서 결혼을 하고 네일요도프는 춥고 황량한 시베리아 벽지의 어느 여관방에서 복음서를 읽다가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돼요. 죽었던 자기 인생이 비로소 살아났다는 것을 이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추샤와 같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빛을 갖고 싶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개혁을 꿈꾸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부활했다고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활을 갈구합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매 순간 내 삶에 꿈틀꿈틀 살아 역사하며 내 속에 엄청난 경이와 감격을 가져다주는 삶을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활은 거저 오지 않아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이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자기 부정의 십자가입니다. 내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해보고 자신의 내면의 진실에 직면하고 인생의 어두운 그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영혼의 견고한 어둠의 방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부활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의 생은 부활하여서 알 수 없는 자유함이 넘치게 됩니다. 양심을 속이고 산다. 이럴 때 그 사람의 영혼은 알아요. 영혼은 논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관으로 알아요. 내가 양심을 속이고 살면 이 양심이 영혼을 짓눌러요. 그래서 질식 직전으로 가요.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도덕적인 행동은 하고 종교적인 행동은 하지만 이 사람의 영혼에는 참된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보상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 도덕적으로 행동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런 행동들을 찾아 나서게 돼요. 이것은 보상심리입니다. 점점 나도 모르게 내 삶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닮아가게 됩니다. 한국교회 안에 율법주의 신앙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점점 생의 생기는 사라지고 삶의 소망은 솔직히 없어지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지언정 육체적으로 쾌락은 있을지언정 여기에는 참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밧세바와 동침한 다윗의 모습이 이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직시하게 돼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참회하고 양심이 정직하게 자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의 영혼은 살아나기 시작하고 생은 서서히 부활의 아침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종교적인 허울은 쓰고 있지만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은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내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는가? 진정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지금 숨을 쉬고 있는가? 살피면서 주님의 은혜를 필요한 경우에 갈구하는 성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죄로 인해 질식되어 가고 있는 내 양심이 회복됩니다.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새롭게 부활하는 은총이 햇살처럼 내 안에 밀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인간으로서 완벽했던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완벽하거나 온전한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갔을 때 거룩한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행위로는 거룩하며 품행에서는 바르나 내 속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괴롭혔던 그 죄의 힘 여전히 역사하며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넘지 않아야 되는 선을 끊임없이 넘고 있는 내 자신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순전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며 벌받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조아리는 자가 아니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죄 때문에 내 영혼이 오염될까 두려워하고 염려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어두운 방 안에 은혜의 햇살 비치게 하시고 그 햇살이 내 심령을 자유케 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모든 어려움도 기꺼이 수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남은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